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신앙, 삶과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과 그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늘 선포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신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갖게 되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에서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에 따른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다른 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교훈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연속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중요한 가치와 또 중심된 그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 법을 지킨 자의 의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아래에서는 내 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만이 보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와 복음 아래에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처리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성도의 삶의 그 다름에 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성령을 쫓는 인생에서는 어려움이나 또는 곤경에 처하는 일이나 그런 일 전혀 없다라거나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인간으로서는 그 실현해내기 어려운 무슨 그 이상주의에 속한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바울은 대단히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바울이 현실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가 세상적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인간의 현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그는 매우 현실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그런 면모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범죄가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설명해온 어떤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이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의 대조입니다.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목록들이요, 그런 항목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로 시작돼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음행과 우상숭배, 원수맨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또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방탕함, 그런 것들입니다. 크게 뭉뚱그려 보면 이것들은 다 진리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서 이 범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담고 있는 그 문자적인 그리고 그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과실, 허물, 발을 헛디딤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실수를 뜻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세속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그 실수한 사람보다도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실수하지 않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그리고 또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현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되 동시에 진정한 신앙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계속 앞에서 강조해왔던 신자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방안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입니다. 여기 그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지도자나 또는 어떤 그 지도자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 따로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성령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대변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다름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 갖는 포용력 그리고 유연성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넘어진 자가 범죄한 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좌절이 있고 비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포용력과 그 유연성 속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가 갖는 그 어떤 다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안에서 보면 여전히 삶의 어려운 문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성품이 악해서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가졌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자면 생의 무거운 짐 때문이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운 일들 속에 겪게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매우 특별한 짐승입니다. 사막에서도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그 뛰어난 어떤 그 운송 능력에다가 목마름을 견딜 수 있는 탁월한 능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낙타가 깃털처럼 가벼운 짐 하나에 그만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를 참고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을 다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마지막 짐은 누가 봐도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매우 가벼운 짐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도 얻는 것 뭐 다른 게 있겠나 싶어서 낙타가 얹고 있는 짐 위에 또 하나 얹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짐은 낙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참고 견뎌온 그 어떤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생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모두가 다 짐을 가지고 삽니다. 저희 집에 사는 초딩 딸도 종종 내 짐은 왜 이리 무거워 이렇게 말을 하고 삽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삶에서 그러니까 짐으로 여겨지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늘 이렇게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으로만 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삶을 고갈시키고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은 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의 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너희가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자가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에 이렇게 끝자락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보게 하셨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비유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강조되죠? 함께라고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또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그 일은 항상 어느 곳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취되거나 아무 문제 없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자라나고 성취됩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죠.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전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는 일에 우리는 훨씬 더 분주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그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가진 그런 그 우리들을 정죄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겪는 그 짐의 문제에 주님께서 관여하시죠. 도우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짐 다 내려놓고 너희는 아무 짐 없이 그렇게 너희의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아래서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한 신자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의 그 범죄는 당연히 정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도려내야 하며 공동체와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다스림에 감사하고 그 다스림을 찬양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복음 안에서는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고 복음 안에서는 회복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서로 짐을 나누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요청을 해와도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지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 속는다는 거죠.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이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정직하게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가? 이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가? 이 문제에 나는 자유한가? 라고 주님 앞에서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고 각각 뭐라고 그러죠?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비로소 있다 그렇게 권면하죠. 결론은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5절에는 자기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모순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위로가 필요한 것에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기 짐을 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 돌보는 게 있어야 된다. 사랑이 넘쳐야 한다. 함께 도와야 한다. 당위성만 말하지 말고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각인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의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만 이렇게 느끼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기스만 전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몫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교인은 이런 점에서 분명한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환경과 조건, 그 어떤 곳에서도 신자된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물질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어떤 은사로 봉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기 자기 짐을 져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겪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다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비교 우위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생각만 하시고 또 판단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짐을 지는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매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은사만이 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능력적이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하나 다 모여져서 그것이 부족한 것을 메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갖는 그것이 남다른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진실하게 서가는 그런 공동체가 갖는 다른 힘입니다. 누가 어떤 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내 짐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가 교회를 둘러보면 늘 뉴스만 틀어도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봐도 가까운 곳 또 저 멀리에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인간의 못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이런 겁니다. 각기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서로 짐을 지고 또한 자기 짐을 질 것을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신자의 다른 것,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다른 것,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명되고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아래서의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갖는 그 능력과 힘과 그 다름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보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서게 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케 되는 오늘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으로 인도받으며 채워져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은 다른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쉽고 정죄하는 것이 쉽고 심판하는 것이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누군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시간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시험받을까 두려운 마음 갖게 하셔서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땅히 내 몫을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